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한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적절한 반격과 방어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군 수뇌부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작전의 성과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푸틴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반격 개시 여부에 대해 함구하던 우크라이나가 관련 사실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선 전투가 가장 치열한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거론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과 진격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지만 어떤 전투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트뤼도 총리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의회 연설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여러분은 21세기의 미래를 결정할 창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위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캐나다가 그런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1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일반적으로 타이완과 중국 사이 비공식적인 국경으로 여겨집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네 척의 중국 선박이 이날 연합 전투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일주일 내에 두 차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중국 군용기 37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측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11일 집중호우로 현재 최소 25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셰바즈 자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당국에 구호활동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날 남부 지역에 초강력 사이클론이 상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최대 시속 130km에서 140km 풍속으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에도 최악의 폭우가 닥쳐 천여 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단 군벌이 24시간의 휴전 직후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새벽 6시 휴전이 종료되자 수도 하르툼 등지에서 총성과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르툼 동쪽 외곽 지역에서도 포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휴전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RSF는 민정이양 후 지휘권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가 지난 4월 무력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19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탈장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일 3중 기도를 생략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요, 1억 명 이상의 미국인 성인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 전조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흔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병으로 알려진 비만은 어떨까요? CD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00년까지 비만 유병률이 거의 42%나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2형 당뇨병이 비만 치료와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화제입니다. 이 CNN 방송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제조회사가 약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통한 체중 감량을 위해 더 높은 용량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68주 동안 이 약을 통해서 시험 참가자 체중의 15%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성분이,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술 중독을 포함한 중독성 행동을 억제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관련 연구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펜타닐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임상시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연구,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젬픽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당뇨병 치료약을 비만약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약 구입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요, 약 수요가 늘자 사람들은 이 약의 성분을 혼합 판매하는 약국에서 복합 약물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체중 감소를 위한 약물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이 복합 약물은 특정 개인의 필요에 맞는 약물을 만들기 위해 성분을 결합하거나 변경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는 약 7,500개의 복합 약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FDA가 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품질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 FDA는 약에 대한 위험 경고를 내렸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를 다른 성분과 혼합한 약물에 부작용이 나왔다고 밝힌 건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는데요. 미국인들은 충분한 임상시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약을 사용해서 더 많은 비만 환자, 더 나아가 중독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가스레인지법. 미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발의한 연방정부 차원의 가스레인지 사용 보호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50개 주정부의 가스레인지 사용 규제를 금지하고 주정부가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해 가스레인지 규제를 추진하는 일 또한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에서 최근 주 차원에서 신축 건물의 가스레인지 금지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지난해 말 미 소와 천식의 약 13%가 가스레인지 사용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에 가스레인지 유해 논쟁이 이념 갈등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화석 연료를 쓰는 가스레인지 사용에 공화당은 대체로 찬성, 민주당은 금지를 주장하며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와 뉴욕 주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주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신축 건물에서 가스 등 화석연료 조리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려놓고 한창 협상을 벌였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와 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벽난로, 온수기, 빨래 건조기,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주는 입법을 통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tand your ground. 미국의 한 흑인 여성이 이웃에 사는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정당방위법 Stand your ground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30대 흑인 여성 아즈케 오원스 씨가 2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오켈라의 한 아파트에서 총에 맞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흘 후 이웃집 50대 백인 여성이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사건 당일 피의자 백인 여성은 오웬스 씨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스케이트 신발을 던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오웬스 씨가 백인 여성의 집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총에 맞은 건데요. 경찰은 오웬스 씨가 이웃집 여성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 여성이 문틈으로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 목격자들은 오웬스 씨가 이웃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총에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Stand Your Ground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용의자 체포가 어렵다고 경찰 당국은 체포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tand Your Ground법은 이른바 정당방위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공격을 막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 법입니다. 오웬스 씨는 내 자녀를 홀로 키우던 엄마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후 오웬스 씨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페이지가 생겼고 지난 8일까지 26만 달러가 모였는데요. 약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번 주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알아보죠.
네, 이번 주 독자들께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에 걸린 사진을 보면요. 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유엔 주재 한국 대표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담겼고요. 주변 다른 나라 대표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인데요. 한국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전체 192개 회원국에 3분의 2 이상인 180표를 얻었습니다.
네. 자,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2년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정식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과거 1996년부터 1997년 또 2014년부터 2014년에 이어서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선출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2년 임기에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테러, 핵과 인권 등 오래 지속되어 온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과 주제별 안보리 현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BOA에 보낸 논평에서 한국은 유엔 안팎에서 긴밀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면서 환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과 인권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온 것에 깊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 등 5개국의 이사국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헌장을 지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내년부터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함께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는 건데요. 중국 반응은 어떤가요?
네, 중국도 이사국 선출 국가들에게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날 BOA에 보낸 논평에서 특정 국가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다만 중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유지, 실천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 선출된 이사국들과 연대해서 협력할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또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관련한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주변국에서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기사 역시 독자들께서 많이 읽었는데요. 미국 국무부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환영 인사에 이어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트위터에 한국의 유엔 안보리 선출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또 하나의 다자기구에서 한국 외교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이 미한 동맹의 상징 같은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미국 외에도 영국과 덴마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한국 주재 각국 대사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북한 주재 대사를 역임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도 트위터에 대한민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걸 축하드린다면서 안보리에서 긴밀한 한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가 안보리에 진출하게 됐다면서 긴밀한 의사소통과 함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안보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안보리에서 미한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방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미국과 일본 또 한국의 공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리 역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통적으로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영국, 프랑스까지 합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 또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건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미, 중, 그리고 미러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중러를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보리를 통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중관계 정립에 나설 걸로 예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협력하자는 게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러한 대중 외교적인 원칙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간 것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발신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치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북한 이슈는 핵 위협이나 인권 외에도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사이버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서 제기할 주요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안보리 진입으로 이 미한일 대 그리고 북중러의 어떤 대치 전선이 더 분명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임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문책하는 안보리 차원의 어떤 시도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한국이 중재자적인 입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기에는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립각이 분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수십억 달러를 탈취해서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를 동맹들과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무부가 지난 5일에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간에서 6억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돈의 용도를 국무부가 설명한 거네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DOE의 논평 요청에 UN 전문가 패널과 또 다수의 업계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같이 밝혔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탈취한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훔친 자금으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맹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가 뭔가요?
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테러, 간첩, 국제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영장 없이도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전자통신 서비스로 표적,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인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이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브렛 홈그랜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702조가 부여한 권한으로 수집한 자료로 국무부와 다른 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협력국과 동맹국들에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정보를 동맹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인가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월 24일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미한 공동 심포지엄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의 역량을 억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서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따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이런 취업을 통해서 얻은 접근 권한을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명 암호화폐 기업에서 도난당한 자금이 북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주로 사용하는 믹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해당 믹서 플랫폼은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사용해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믹서 이 블렌더의 변형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예, 관련 소식 역시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낯선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에 따르면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인 아토믹 월렛에서 탈취된 자금이 북한 해커들이 연관된 걸로 알려진 믹서 이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리TV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자금 이동을 추적한 겁니다.
네, 아토믹 월렛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 아토믹 월렛은 약 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입니다. 앞서 아토믹 월렛 측은 지난 3일 최소 3,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된 자금이 가상 자산 믹서 플랫폼인 심바드로 이동한 게 추적됐다고 일리틱 측이 밝힌 겁니다. 일리틱은 또 탈취 자금이 옮겨진 믹서 심바드에 대해서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탈취 자금 1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와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호라이즌 브릿지 해킹 사건에 탈취 자금도 포함된다고 일리틱 측은 부연했습니다.
네, 자, 앞서 국무부가 이 그 자금 탈취 사건의 배후로 지금 언급하신 그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를 지목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해당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이 서비스인 블렌더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믹서는 이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의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일리틱은 아토믹 월렛 탈취 자금이 이동한 믹서인 심바드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블렌더의 변형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아토믹 월렛 탈취 사건과 이 라자루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의 우편 택배 서비스 알아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독립선언 전에 만들어진 우정국. 이번 시간은 간단한 OX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우정국의 역사는 미 합중국의 역사보다 더 길다.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하셨나요? 네, 정답은 O, 즉 맞다입니다. 미국 우정국의 명칭은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인데요. 이 앞글자를 따서 USPS라고 부릅니다. 이 기관은 1775년에 설립됐는데요.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1775년 초대 기관장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이니까 우정국은 이보다 한 해 앞서서 설립된 건데요. 무려 2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75년이면 22대 조선 국왕인 정조의 즉위 1년 전인데요. 이 미국의 우정국이 얼마나 오래된 기간인지 감이 잡히시죠? 자, 오늘은 미국 우편 산업의 이모저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우정국 규모 어느 정도나 되죠? 우정국에서 일하는 찰스 씨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ouse, townhouses, apartments, some business. I do approximately 600.
찰스 씨는 싱글하우스와 타운하우스, 아파트와 사업장을 포함해서 하루에 대략 600곳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또 매일 배달하는 양은 대략 4천에서 5천 개 수량이라고 하네요. 그럼 미국에서 이 하루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우편 산업의 핵심이자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정국의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편물은 일종 우편입니다. 일반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전기세나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수표를 보낼 때 바로 이 일종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루 평균 1억 6,200만 개 이상의 일종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우정국은 단지 우편물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각종 소포도 배송하는데요. 하루 평균 배달되는 소포의 양은 2,380만 개에 달합니다. 우정국의 매출 규모 어떨까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매출은 거의 700억 달러에 달했고요. 이후 2018년에 7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2022년엔 785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정국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7년 이후 이 적자의 규모는 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은퇴한 우정국 직원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사전 납부하도록 한 이 우편 책임 강화법이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편과 소포 보내는 방법 알아봐요. 먼저 우편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보낼 엽서나 편지 봉투 그리고 우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장 기본인 일종 우편 영구 우표는요. 현재 63센트인데 올 7월부터는 66센트로 오를 전망입니다. 자, 받을 사람의 주소를 써야겠죠? 우선 편지 봉투의 경우에는요. 왼쪽 상단에 보내는 사람 혹은 반송 주소를 적습니다. 미국에서 주소 적는 방법 아시나요? 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쓰는 겁니다. 먼저 건물 번호와 도로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을 쓰고 주를 쓴 뒤에 우편 번호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VOA의 주소를 적어볼까요? 330 인디펜던스 에비뉴 사우스 웨스트 워싱턴 DC 20237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는 보낸 사람 주소를 적은 같은 면 중앙 하단에 쓰면 됩니다. 적는 방식은 같고요. 주소까지 다 적었다면 미리 준비한 우표를 붙이면 되는데요. 주소를 적은 같은 면의 오른쪽 상단에 붙이면 됩니다. 엽서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작성한 같은 면 빈 공간에 받을 사람 주소를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소를 적은 같은 면 우측 상단에 우표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제 보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우편함에 이 보낼 우편함을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통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지역 곳곳에 파란색 우체통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서 우편물을 맡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포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포는 기본적으로 보내는 곳까지의 거리, 또 보내는 소포의 무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보낼 것인지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우체국에 가기 전 이 보낼 소포의 배송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우정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소포를 보낼 주소와 또 소포의 무게와 규격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제가 사는 버지니아에서 텍사스 댈러스로 10kg 상당의 물건을 보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우편번호와 받을 사람의 우편번호를 적고요. 보내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무게를 적어내라고 하는데요. 10kg을 적었습니다. 담아서 보낼 박스의 규격은 가로 50cm, 세로 27cm, 높이 12cm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다 적으니까 예상 가격이 바로 나왔습니다. 먼저 하루 만에 도착하는 익스프레스 배송의 경우 $175가 나왔고요. 4일 걸리는 배송을 선택하니 $62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와 함께 성장한 미국의 배송산업. 지금까지는 우정국의 경우만 살펴봤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 배송산업에서는 민간업체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UPS입니다. 지난 2022년 매출은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업체는 FedEx입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매출은 935억 달러로 이 업체 역시 10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UPS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 매출액이 54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2배 가까이나 성장했습니다. FedEx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42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이 10년 사이 2배 이상이나 늘어난 겁니다. 자, 이런 급성장의 배경엔 어떤 요인이 있는 걸까요? 이커머스, 즉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과거 배송업체의 주요 매출은 B2B, 즉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쇼핑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중요한 것이 바로 배송인데요. 각 배송업체가 이를 담당하게 되면서 B2C, 다시 말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비즈니스로 무게중심이 전환됐습니다. 배송산업의 부는 친환경 그리고 첨단 기술. 앞서 민간 배송업체를 언급했는데요.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배송 업무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대표적인데요. 무인기, 즉 드론을 이용한 배송에 나선 겁니다. 현재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에 나섰는데요. 아마존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hey'd have to use sense and avoid systems to help keep them away from obstacles like people and pets.
탐지와 방지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나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우정국은 친환경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6만 6천 대의 우편 배달용 전기 차량을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UPS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탄소 저배출 차량 13,0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도입해 최대 150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우편 산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언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4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8년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서 후보가 나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몇 달 동안 대통령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조처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흑인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소련을 상대로 한 외교 정책에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무엇보다 대중들 앞에서 훨씬 더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변화는 성공적이었고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지명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보이면서 공화당이 이 트루먼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 잘된 일이라며 좋아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토마스 듀이 뉴욕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토마스 듀이 후보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듀이 후보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듀이 후보가 부자들을 위한 후보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1948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가 자신의 선거 유세용 열차가 연설에 늦었다는 이유로 철도 기관사에게 화를 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사건을 듀이 후보를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행동이 바로 듀이 후보가 철도 기술자나 일반 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대통령 선거를 노동자 편에 서 있는 민주당과 부유층을 대변하는 공화당의 대결로 만들어갔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외에 두 명의 후보가 더 출마했습니다. 이 후보들은 새로 창당한 정당의 지명을 받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생 정당 출신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스트롬 서먼드였습니다. 스트롬 서먼드는 주권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주권 민주당은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 딕시와 민주당 당원의 영어 발음인 데모크랫을 합쳐서 흔히 딕시크랫 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권민주당의 스트롬 서먼드 후보 지지자는 대부분 미국 남동부 지역 백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흑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신생 정당 출신 후보는 진보당의 헨리 월리스였습니다. 헨리 월리스 후보 지지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보적인 사상을 외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생정당 출신 두 후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서먼드 후보와 월리스 후보 모두 과거 민주당에서 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다수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출신인 이들 두 후보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갈 표를 빼앗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이 특히나 맞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내 여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승부사 기질을 타고난 투사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직접 미국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선거 운동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 번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금 기차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서서 직접 얘기를 나누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사실에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불우한 환경을 딛고 정상의 재즈 가수로 우뚝 섰던 재즈 여성 가수 빌리 할러데이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Them that's got shall have, them that's not shall lose. So the Bible says,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God Bless the Child입니다. 빌리 할리데이는 1900년대 전반에 활동한 미국의 정상급 가수입니다. 할리데이는 미국 재즈와 팝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 음악인이었습니다. 할리데이는 성공한 가수이긴 했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의 삶을 살다 일찍 저세상으로 간 불우한 여성이었습니다.
빌리 할리데이는 1915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세디 페이건과 아버지 클라렌스 할리데이는 아주 젊은 나이에 빌리를 낳았습니다. 빌리의 어렸을 때 이름은 엘리노라였습니다. 아버지 할리데이는 초기 재즈 악단의 멤버로 늘 공연 여행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세디 페이건은 남의 집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디는 딸을 가족과 함께 발티모어에 두고 임금이 높은 뉴욕으로 갔습니다.
어린 소녀 엘리노라는 영화 배우 빌리 도브를 좋아해 이름을 빌리로 바꾸었습니다. 빌리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노래를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빌리의 집 근처에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여관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레코드판을 트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빌리는 노래를 듣고 싶어 그 여관의 청소일을 자청했습니다. 빌리는 거기서 처음으로 1920년대 유명 흑인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베시 스미스가 부르는 블루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도 들었습니다. 이들 두 음악가는 빌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리 할리데이는 나는 가수가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관악기를 연주하고 싶었다. 노래만 하기는 싫었다. 나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에 부른 그의 인기곡 More Than You Know입니다.
Billy는 불우한 여성이었습니다. Billy는 불과 10살 때 어떤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빌리라는 혐의를 받고 어린이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1927년 빌리는 뉴욕의 흑인 빈민가인 할렘에서 어머니와 합류했습니다. 빌리의 어머니는 실수로 딸을 아동보호소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빌리는 불과 13살에 율락녀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다 체포돼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빌리의 어머니는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일을 못하니 빌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할렘의 한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을 할리데이는 나이트클럽 가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리데이는 뉴욕의 나이트클럽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빌리는 언제나 긴 흰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레이디 데이, 즉 숙녀데이라고 호칭했습니다. 1930년대 초 존 해먼드라는 음악 프로듀서가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빌리의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빌리의 노래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재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인사들도 불러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해먼드는 할리데이의 최초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먼드는 당대 최고의 재즈 음악인들을 동원했습니다. 클라리넷의 베니 굿먼, 피아노의 테디 윌슨, 색소폰의 벤 웹스터가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빌리 할리데이의 여러 유명곡을 녹음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 달에 가봤으면 하는 의미의 I Wished on the Moon입니다.
(1930년대) 말 빌리 할리데이는 아티쇼 악단과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했습니다. 빌리는 백인 악단과 함께 공연을 하는 초기의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흑백 분리법으로 그 같은 공연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 뉴욕의 그린위치 빌리지라는 곳에 카페 소사이어티라는 새로운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클럽은 미국 최초로 흑인과 백인 음악가들이 함께 공연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리도 여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클럽은 흑백 가리지 않고 고객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교사 루이스 앨런이 작곡한 Strange Fruit, 즉 이상한 과일이라는 노래를 빌리 할리데이가 처음 부른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 남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부당함과 억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백인 폭도들이 흑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살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중음악과는 다른 이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래는 크게 히트했습니다. Strange Fruit 들어봅니다.
1940년대 할리데이는 불법 마약인 헤로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할리데이의 몸은 점점 더 많은 헤로인을 요구하면서 망가져 갔습니다. 1947년 빌리 할리데이는 불법 약물 소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유죄 판결을 받고 9개월간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풀려났지만 뉴욕시 당국은 그녀에게 술을 파는 어떤 곳에서도 공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할리데이에게 나이트클럽이나 재즈클럽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공연장이란 극장이나 콘서트 홀밖에는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열흘이 지난 후 할리데이는 뉴욕의 유명 음악 홀인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로 공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서 부른 노래 중 하나가 I Cover the Waterfront였습니다.
(1956년) 빌리 할리데이는 자신의 일생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Lady Sings the Blues,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뉴욕 포스트 신문에서 일하는 한 친구가 자서전 집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리데이는 몇 개월 후 다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할리데이는 교도소 수감 대신 중독 치료 과정을 이수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마약 의존도를 줄이는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두 번째 카네기 홀 공연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부른 곡 중 하나는 Lady Sings the Blues였습니다.
Lady Sings the Blues. She's got 'em bad.
할리데이 몸은 그동안 너무 많은 마약과 술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1959년에는 그녀의 마지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때 그녀는 겨우 두 곡을 부르고 무대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즈와 팝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 음악인 빌리 할리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